먼저 어렵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리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있으면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사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7년 동안 30곳일 대홍천국 무역관리국 국장 사업을 하였고
네.
또 그 이후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도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게 몇 년인가요?
2007년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임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망명하기 직전인 그때에는 30곳일 대홍총회사 중국 대련주재 지사장을 하다가 2014년 10월에 한국에 정착하였고 그 후 다시 2016년 3월에 미국에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그때 2002년도인데 북한의 최고 훈장인 노력용우칭을 받았고 또한 제가 2004년도에 북한의 경제 방법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이런 학위 논문을 발표해서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네. 북한에서 고위관리직에 계시다가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참 그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장성택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과 그 측근들 또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수천 명이 숙청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숙청과 처형은 그 전때죠. 김일성, 김정일 때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 시기에도 그 처형과 숙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학살 만행은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럼 그런 일들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하신 적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뒤떨어진 그 조국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고 또 그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중국 다렌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거기 30곳일 대흥그룹 다렌 대표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게 30곳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와 있는 모든 대표부들은 자기 본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자문해주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라의 융성 발전을 위한 그런 유익한 사업들을 하도록 꿈 그 대표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런 임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30곳일 고위 관부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내부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데 유익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30곳일 하면 외부에서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직접 해주시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내에서는 노동당 30곳일의 합법적인 기능이 국가 지도자와 당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지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 직속 상관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부분이 비리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똑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0곳일에서는 그럼 몇 명이나 일하고 있고 또 그 아래 어떤 조직들이 있죠?
30곳일은 그 산하에 수십만 명이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은 노동당이 그 국가의 모든 부분을 지도하는 특수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30곳일도 그 기능을 집행하는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군의 그런 정렬한 조직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는 그 금강총국, 또 대흥총국, 대성총국, 대성운행, 대성 대외 건설총국을 비롯해가지고 모란지도국, 뭐 선봉지도국, 대경지도국, 유경지도국, 낙원지도국 등에 있고 회사들로는 이제 외국 선박 대류 회사, 뭐 조강천명 알론 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곳의 정책적 지도를 받는 농라총국, 또 운하총국, 828 무역회사 등이 있습니다. 30곳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중앙기관 그 책임자들은 그 규모에 따라서 장관급 대우를 받든지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바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따라서 불법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지도부도 39실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활동을 벌이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노동장의 그런 이미지와 권위가 손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웅천국에서도 25년 전에 아편을 그걸 생산해서 수출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 뭐 다른 곳에서 사는 건가요? 그런 활동은?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뭐 유조화폐, 가짜 담배 등은 39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다른 특수한 그런 단위들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실은 대체로 합법적인 대규모 조직체를 갖추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네.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개인 계좌를 쓰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통제했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런데
네.
지금은 북한 당국이 이걸 불법으로 보지 않고 다 합법으로 이제 인정해 줍니다. 예.
그러나 바깥에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현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바로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어쨌든 차명 계좌를 개설한다면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다 개설합니까?
지금 그 무역을 하는 자기 대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예, 대부분이죠.
중국이도 되고 뭐 러시아도 되고 뭐 동남아시아도 되고 이렇게 다 무역을 하는 대방들이 있는데 그런 대방들을 설득해서 차명 계좌를 이제 그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개인 계좌도 여러 개 설립합니다. 일단 그들은 대북 제재 또는 또 북한 은행하고 이제 외국 은행 간의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상에게 그런 차명 계좌 개설을 부탁을 하려면 뭔가 북한으로서도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허상 그 대방들은 자기 허상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방하고 거래를 해야 자기도 이익이 생기니까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대응총국 역시 북한에선 최고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응총국은 노동당 39실의 지도를 받는 중앙기관으로서 집단의 외화벌이 정책을 제시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대응총국도 역시 39실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각 도에 도 대응관리국들이 있고 200여 개 시군에 대응 오호관리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기업들을 비롯해서 수백 개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산하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대흥총국 아래에 있는 무역관리국이라든지 또 선박무역회사 이게 다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흥총국 무역관리국은 대외적으로 조선 대흥무역회사를 이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대흥총국 무역관리국 국장을 한 7년 동안 했고 그 전에는 선박회사 사장도 했습니다. 대흥총국 무역관리국에는 4개의 무역회사가 있고 또 네. 여러 개 가공공장들 또 10여 척의 무역선박들을 가지고 이제 무역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흥총국 무역관리국은 송이버섯 수출지표 또는 붉은 대게 수출 지표에 대한 국가 독점권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이제 북한 사이의 무역에서 대응 무역 관리국이 제일 규모가 큰 그런 회사로 네. 발전했고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본에 출장을 다니면서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아마 1년에 몇 명 손에 꼽힐 정도로 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흥총국 무역관리국은 이제 그 지도자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출장 다니며 무역활동을 했고 저도 예. 그래서 그때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여러 번 출장을 다녔습니다.
예. 예. 한때 그 금강경제개발총회사라는 곳이 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KKG 이렇게 불리는 조직인데 미국에서는 이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 그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또 특히 바깥에서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39실 산하 조직으로 봐야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강경제개발총회사는 39실 회사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예예. 예, 예. 다만 제가 그 당시에 39실 총원으로서 그 홍콩 회사에 투자를 유치했고 또 회사 설립과 발전에 대한 제안을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 보고해서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금강경제개발총회사는 그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홍콩 안중국제석유주식회사와 이제 합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약칭을 예, 이번 K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KKG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북한 서해 지역에 대한 석유 탐사를 끝냈고 또 300메가와트짜리 화력발전소 6기를 건설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아마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발전소 3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6기 그 금액은 약 15억 달러로 이제 책정됐습니다.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KKG가 강철 공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광산업, 수산업, 연구기관, 뭐 은행을 비롯해서 북한의 기간 산업을 현대화하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북한의 수출 현황을 아주 가까이서 보신 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광물 수출인데 이 광물 수출이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수출 규모라든지 이제 구조를 보면 주로 석탄, 철광석, 수산물 자원을 위주로 해서 수출하는 자원 수출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수출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에 달합니다.
네. 결국은 수출의 주력 상품이 석탄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파내야 될 텐데 북한의 탄광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작업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의 탄광들은 생산 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좋은 탄광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탄광에 가보면 탄광들의 노동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네.
생산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8년도에 중계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어요.
예.
그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다. 북한에서는 노도나도 이제 석탄 수출에 매달리게 됐고 그러면서 수백 개 그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소규모 탄광들에는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북한에서도 불법이죠, 원칙상?
이거는 불법입니다.
네.
이건 뭐 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무연탄 수출 비중이 다른 수출 품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걸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도 석탄 수출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 사실 석탄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북한 당국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무연탄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 제도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도부터 이제 내왔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것이 고착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연간 500만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보면 2014년까지도 500만 톤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같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수출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기에도 이제 군부를 비롯해서 노동당 행정부가 앞장에서 무연탄 수출을 누림으로써 2013년도를 보면은 무연탄 수출량이 약 1천만 톤 이상에 달했습니다.
네.
맞으면 국가 계획보다 두 배가 초과된 거죠.
그러네요.
예, 예. 또 그런 이후로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도 있었고 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연탄을 헐값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자원을 고갈시키고.
네.
예. 그만큼 북한 당국도 무연탄 수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이제 그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천만 톤 이상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연탄 수출이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그 2016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추산해 봤는데 이제 중국의 그런 친구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네.
약 2200만 톤에 육박했답니다. 그럼 이 수출액도 한 12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것을 북한의 국가 수출 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배를 초과한 것이고, 또 2013년도에 그 무연탄 수출이 잘못됐다고 노동당 행정부를 처벌할 때 비하면 2배가 초과된 수량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그러니까 너무 특정 부문에만 치중이 돼 있고, 따라서 이 한 부분이 잘못되게면 전체가 금방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일들을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현 경제 구조를 보면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많은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이 다 일제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제 목격했는데, 그때 노동당 행정부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때 12월부터 몇 개월간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평양시내 장마당들의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뭐 상점, 식당, 봉사분들 일제히 타격받아서 정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제대로 안 도니까 엘리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 주머니가 비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주머니에 빈 것도 있고, 돈이 일단 있다고 해도
네.
그것이 무서우니까 돈을 지갑을 닫는 거죠.
아, 예. 지금 그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광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죠?
탄광 광산들과 연관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실제 이게 보면은 석탄 수출과 관련된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석탄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 석탄을 가지고 생산한 발전소라든지 공장대 생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약 250만 킬로와트입니다.
예.
이건 보통 다른 국가들에서는 한 개 도시에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뭐 봉사 부문들이 일체의 타격받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이제 개인들이 유통시키는 외화 규모, 이제 이걸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추산한 데 하면 약 50억 달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물 수출이 중단되게 되면 외화가 유입되지 않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인차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이렇게 또 그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까지는 대북 제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과연 지도부에까지 그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건 사실 지도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건 뭐 그 말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광물 수출하는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군대 회사들과 특수기관 회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광물 자금이 들어가야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상 건설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핵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방 부분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또 군대들 유지비로도 자금이 충당되는데, 이게 막히면 당연히 용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되면은 북한 정권의 기능이 약화돼서 개인들의 시장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부정부패 또는 이 무질서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 지난 시기 저희도 봤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북한 지도부의 통제 기능이 약화돼서 그 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 지도부 또는 이제 북한 정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험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럴 때는 아마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들의 핵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 핵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얘기를 자주들 합니까?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것도 북한의 그 고위급 엘리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군부도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일부 한국에서 언론도 보고 뭐 전문가들 보면은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체제 대결하는 건 남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 공격 목표가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위협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좀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중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거래를 하시면서 그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좀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게 사실은 좀 심중한 문제인데요. 저는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의 편승에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하면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또 지금도 북한을 계속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라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고.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한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뭐 얻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정한 라인을 좀때 넘을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광물 수출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가 좀 정치 쪽으로 흘렀는데 다시 경제 쪽으로 주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북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지금 평양 주유소들에서 원유값이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 그것은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가솔린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제재로 그 가솔린 수입이 차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북한에서 들어가는 원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 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차관으로 들어가는 원유 규모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북한에 쓰이는 대부분의 그 오일들은 러시아 국동 지역과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네.
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오일 수량은 매해 한 20만 톤부터 30만 톤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탱크선을 이용해서 매해 5만 톤부터 10만 톤 규모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양 시내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오일들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오일들은 전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고 있는 원유라고 이제 연유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거는 차관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차관으로 주는 것은 파이프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파이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원유, 이것은 이 원유라는 건 연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저 지하에서 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내는 그 천연 석유 이걸 말합니다. 이게 원유는 1년에 약 50만 톤이 되는데 이걸 봉화화학 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한 10만 톤 나오고 또 디젤유가 한 10만 톤이 나오고 또 여기에 뭐 이제 그 항공유도 좀 나오고 뭐 중유 그다음에 윤활유, 나프탈 비롯해서 각종 석유화학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럭들과 이제 승용차들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수량은 약 20만 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전부 다 군부에 공급하고 일부는 이제 그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 원유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 진짜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이제 수입하는 통로들이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북한에서 원유 수입에도 관여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원유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들과 거래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97년부터 2005년까지 예, 탱크선을 세척 운영하면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한, 원유 수입 거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작할 1997년 당시에는 북한에 탱크선이 한 척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북한의 러시아 원유 거래 시초를 열었다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러시아 오일을 수입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탱크선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주로 어떤 회사들과 거래를 했죠, 당시엔?
아시아의 그 원유 거래 중심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거래 계약을 맺고 또 그들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곤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계약을 합니다.
네.
원유 계약을 하면 이제 그 싱가포르 회사들이 러시아 원유 회사들과 또 재계약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회사들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래 방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한 경제가 좀 나아졌다 이런 진단도 사실 있거든요.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은 건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여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북한 사람들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다 죄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시에 요명고리를 비롯해서 현대적 건물들이 이제 일어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리더십이나 경제 정책이 변화돼서 발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평양시 대상 건설에 국가의 모든 자원과 자본이 총집중되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면 북한은 경제적 토대가 매우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최근에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정책보다는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북한 경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식을 찾아서 이제 그 자기 생활 토전을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장 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시장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북한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양의 경제라고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아마 뭐 평양 경제가 더 그렇게 되고 또 지방 도시들도 이런 것이 활기 띕니다, 지금.
네.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건 북한 체제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사실 이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법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가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광물 수출을 몇 배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서 외화 자금이 그전보다 많이 유입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금이 평양시 건설에 이제 투자되고 또 신흥 부자들 또 권력 가진 사람들 또 개인들의 주머니에 달러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활기를 띠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광물을 대대적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원이 고갈돼서 경제가 스톱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물 수출이 지금처럼 중단되거나 자원 수출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예.
예.
최근까지 북한 대외 거래 실태와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요. 고난의 행군 시절 얘기를 앞서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물론 간부를 지내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북한 지도부나 혹은 엘리트층에서 느꼈던 위기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그 고난의 시기를 얘기하자면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죠. 예, 그 고난의 시기에 북한 지도부도 굉장한 체제 유혹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200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은 간부들인데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다.
네.
고난의 시기처럼 형편이 어렵고 39실에 자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만약 그 남순 괴뢰들이나 미국이 알았다면 당당 쳐들어가지 않았겠나. 정말 그때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회고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 지도부도 굉장히 체제 위협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래서 나온 것이 성군 정치입니다. 또 그때 그래서 핵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핵개발을 시작해 더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저는 그래서 이 핵개발이 사실은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이럴 때 이제 그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이제 그 고난의 시기 말에 이제 1998년도인가요? 그때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예.
그때 그들이 이제 햇볕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북한 지도부라든지 고위층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북한 지도부에서는 햇볕 정책이라는 게 우리 체제를 아주 밝아벗기로는 아주 위험한 적대 행위다. 이렇게 네.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우리가 평화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이건 적대적 관점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간부로서 간부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시면서 햇볕 정책,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당시에는 알려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햇볕 정책을 이제 적대적 관점에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북한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하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제 자금도 받고 물자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햇볕 정책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서 돈을 받게 되면 고문돈이라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햇볕 정책이 들어오면서 다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뭐 자꾸 주겠다는데 우리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서 우리가 부족한 걸 메꾸자. 이렇게 했거든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내기 전략이라고 이제 일명 말하는데.
따내기 전략.
예, 예. 이게 뭐 다 따내라 이제. 그 무조건 다 따내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달고서 이제 뭐 많이 보내도록 했죠. 근데 그지만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으라.
네.
그래서 그러자면 모기장 두 겹, 세 겹으로 단단히 치고 달달한 것만 이제 단 것만 받아들이고 쓴 것은 버리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사실 햇볕 정책은 북한에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됐거든요.
지금 뭐 말씀처럼 북한에서는 그런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당시에는 한국 당국하고 뭐 접촉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햇볕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내부에 있지 않았나요?
예, 물론 그렇죠. 많은 관계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뭐 처음 만나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예.
또 그래서 이제 동조했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지도부의 생각이나 또 북한 정권의 그 정책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총알하면서 수십 명이 잘못됐거든요. 그 중에 처형당하거나 뭐 이제 숙청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뭐 이거 햇볕 정책 때문에 자기 가족들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남한 기업들도 그 당시 북한에 사업을 하려고 왔다가 성공 못하고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이제 발을 붙이게 못하게 했거든요.
네. 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국 언론에서 전 39실 고위 간부가 해외에 설립될 북한 망명정부 대표를 맡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맞습니까?
예예예. 예, 예.
또 맞는다면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도 사실 그 보도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저를 이용하거나 또는 악용하려는 세력들과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제 음모를 꾸몄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즉시 그 언론사에 삭제하도록 요구도 했고 해당한 대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공사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번 인터뷰가 나가게 되면 북한 당국이 과거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아주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런 점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일단 자기 원 밖으로 나가면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에 나온 것은 미국의 전문가들 몇 분 만나보니까 참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예.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뭘 저는 뭐 그렇게 큰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에 워싱턴에 경제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미래 북한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설계도 좀 하고 만약에 이제 또 북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 자본이나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